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일요일 B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차기 연방수사국 FBI 국장으로 캐시 파텔 전 국방장관 비서실장을 발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캐시 파텔이 차기 연방수사국 국장으로 일할 것이라며 캐시는 뛰어난 변호사이자 수사관이며 부패를 폭로하고 정의를 수호하며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데 경력을 쌓아온 미국 우선주의의 투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캐시는 내 첫 임기 동안 국방부 비서실장과 국가정보국 부국장, 국가안보회의 대테러 담당 선임 국장을 역임하며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FBI는 미국에서 점증하는 범죄 만연 현상을 종식시키고 이민자 갱단을 해체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인신매매와 마약밀매 악행을 중단시킬 것이라며 캐시는 우리의 훌륭한 법무장관 펜 본디와 함께 FBI 신뢰와 용기, 청렴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선은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때 자신이 임명했던 크리스토퍼 레이 현 FBI 국장의 임기가 아직 남은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2017년 임명된 레이 국장의 임기는 2027년까지입니다. 그러나 레이 국장은 트럼프 당선인 지지자들로부터 자주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FBI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밀 문서를 찾기 위해 트럼프 당선인의 플로리다 마르라고 저택을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차기 마약 단속 국장에 플로리다주 힐스버러 카운티의 보안관 체드 크로니스터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체드 크로니스터 보안관의 지명 사실을 전하면서 체드 크로니스터 보안관은 32년 이상 힐스버러 카운티 보안관실에서 근무하며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킨 공로로 수많은 표창과 상을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마약 단속국 국장으로서 체드는 펜 본디 법무장관과 협력해 국경을 보호하고 남북경을 통한 펜타닐과 기타 불법 약물의 유입을 막아 생명을 구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본디 법무장관 지명자는 크로니스터가 근무하는 템파 지역 출신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자신의 사돈인 찰스 쿠슈너를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했습니다. 찰스 쿠슈너 지명자는 트럼프 당선인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의 부친으로 부동산 재벌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 소셜을 통해 뉴저지 출신 찰스 쿠슈너를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 후보로 지명하게 돼 기쁘다며 그는 훌륭한 업계 리더이자 자선사업가, 협상가로 우리나라와 그 이익에 강력한 옹호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는 브릭스에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들 국가들이 새로운 브릭스 통화를 만들거나 다른 통화를 통해 강력한 미국 달러화를 대체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요구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100% 관세 부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훌륭한 미국 수출시장과 작별을 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브릭스 국가가 국제무역에서 미국 달러를 대체할 가능성은 없으며 이를 시도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에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가 이름에서 영어 알파벳 첫 글자를 따와 부르는 비서방 신흥 경제국의 모임으로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새로운 회원국을 가입시켜 세력을 확대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의 도전장을 내밀어 왔습니다. 브릭스 내에서는 러시아와 중국 등을 중심으로 달러의 대안을 찾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마약류 단속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의 쥐스탱 트리도 총리와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가졌다며 불법 이민의 결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펜타닐과 마약 위기, 미국 근로자들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공정한 무역거래,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적자 등 양국이 협력해서 다뤄야 할 많은 중요한 의제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약 카르텔과 중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펜타닐 등 마약류의 만연으로 미국 시민이 희생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너무나 많은 죽음과 희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숙입니다. 이 시간은 한 주간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화제 소식과 한반도 주요 소식, 미국의 역사와 인물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라디오 시사 매거진인데요. 12월 첫째 주에는 어떤 소식이 화제였을까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7면조 3연식을 했습니다. 유엔이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펴낸 보고서에서 지난해 10분마다 여성 한 명이 가족에게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 15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1차 관문을 통과했는데요. 이 소식 해시태그에서 알아보고요. 한 주간 주요 한반도 뉴스를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에 이어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을 소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는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 디자인 스타트업 후들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대 제2화,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미국 영화와 드라마 무대의 여골로 불렸던 메이 웨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지금 출발합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바이든의 마지막 7면조 3연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25일 백악관에서 추수감사절 7면조 사면 행사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이 7면조를 사면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신가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 지난 28일은 미국의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온 가족과 친지가 모여 칠면조를 구워 먹는 전통이 있지요. 이날 미국인들이 소비하는 칠면조가 4,600만 마리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칠면조 사면식은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칠면조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너의 죄를 사면하노라 라고 말한 뒤 풀어주는 행사입니다. 이 칠면조 사면식은 지난 1947년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칠면조 협회에서 칠면조를 선물로 받은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때는 칠면조를 식사용으로 받았지요. 이후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선물 받은 칠면조를 살려주자며 사면했고, 1989년에 취임한 조지 H.W. 부시 대통령 때부터 이 행사가 백악관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에 사면된 칠면조 두 마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델라웨어주를 대표하는 꽃인 복숭아꽃에서 이름을 따 피치와 블러썸이었습니다. 이들 칠면조는 추수감사절 식탁에 오르는 대신 미네소타주에 있는 농장에서 여생을 보내게 됐죠. 내년 추워 백악관에 떠나는 바이든 대통령에겐 이번이 마지막 칠면조 사면 행사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주재하면서 내 평생의 영광이었다,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백악관에서는 칠면조 사면식과 함께 또 다른 행사도 있었습니다.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2024 백악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맞으며 본격적으로 백악관의 연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농장에서 선별한 5.6m짜리 전나무가 마차에 실려 군악대 연주 속에 백악관에 입성했고, 바이든 여사가 손주와 함께 직접 맞이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아름답게 장식돼 백악관 안에 전시되는데요. 백악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의 따뜻함과 기쁨을 선사하게 될 예정입니다.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10분마다 한 명꼴로 살을 대는 여성들. 전 세계에서 10분마다 여성 한 명이 살해당한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가족이나 친척 같은 가까운 사람에게 살해당한다는 내용인데요. 유엔 여성기구와 마약범죄사무소가 지난 25일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펴낸 보고서에 나온 사실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인이나 배우자 혹은 가족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5만 천여 명으로 2022년에 약 4만 9천 명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평균 매일 140여 명의 여성이 가족 등 가까운 사람에게 숨졌다는 건데요. 지역별로 보면 배우자나 연인, 가족이 가장 많이 여성을 살해한 지역은 아프리카였습니다. 지난해 여성 2만 1,7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죠. 인구 10만 명당 희생자가 2.9명으로 전체 인구에 대비해서도 희생자가 가장 많았는데요. 아메리카 대륙이 1.6명, 오세아니아가 1.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남성이 피해자인 살인사건이 대부분 가정 밖에서 발생한 반면에 여성은 대부분 가족 등 가까운 사람에게서 희생이 됐는데, 따라서 여성과 소녀에게 가장 위험한 곳은 바로 가정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수치가 놀라운 수준임에도 일관되고 포괄적인 정보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지난해 관련 정보를 보고한 나라가 37개국에 불과했는데 2020년 75개국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하네요. 이 보고서는 여성을 겨냥한 폭력을 막기 위해서 체계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선된 정보와 더불어 강력한 법률 그리고 정부의 더 큰 책임과 여성 권리 조직을 위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영국 미성년자 금연 법안. 영국에서 아주 엄격한 금연 규정을 도입하는 계획이 의회 내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15살이나 더 어린 사람이 담배를 사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인데요. 영국 하원이 26일 2차 독회에서 찬성 415대 반대 47로 법안을 통과시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 해당 법안은 전자담배 광고를 제한하고 자판기에서 전자담배를 파는 걸 금지했습니다. 또 풍선껌이나 솜사탕 같은 어린이나 청소년이 선호할 만한 전자담배 맛과 포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정부의 어린이 놀이터나 학교, 병원 밖 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웨스트 스트리틴 영국 보건부 장관은 전자담배를 피우는 미성년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긴급 조처가 없으면 장기적으로 중독되는 어린이 세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해당 법안이 의료 초점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하고 국민 보건 서비스에 부과되는 자금 압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당, 자유민주당 의원은 법안이 추진되면 흡연을 위해 신분증을 휴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보수당이 제안했던 법안에는 없던 특정 야외 공간에서 흡연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주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죠. 자, 이번 법안은 하원에서 3차 독회를 거치고 난 뒤 상원으로 넘어가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상원까지 통과하고 국왕의 승인을 받으면 세계적으로 강력한 수준의 금연 법안이 영국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드리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주 월요일 11월 25일에 나온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된 것과 관련한 기사가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장식했군요.
네, 맞습니다. 사브리나 시엔 국방부 부대변인이 25일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북한군이 크루스크 지역 주변에 배치돼 있지만 현재 우크라이나로 이동하진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미 언론은 이 북한군 기술 자문들이 러시아가 점령한 흑해연안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싱 부대변인은 북한군의 이동 징후 없다고 본 겁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영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로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을 공격해서 북한군 500여 명이 사망했다 이 보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군사 전문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은 우크라이나가 20일 스톰 섀도 순항 미사일로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을 공격하면서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고 21일에 보도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24일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어서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 국방부뿐 아니라 미 국무부 대변인도 관련 보도에 관해 언급했군요.
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에 주둔하던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전투 작전에서 북한군을 봤다면서도 피해 상황에 대한 평가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문의하길 바란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네, 또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미국, 한국 등의 안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밀러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살상용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상의 상황을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투에 북한군이 합류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매우 현실적인 안보 우려에 대한 책임은 러시아에만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 러시아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앞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24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되면 양국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은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물론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고 이것이 한국 자체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국 정부가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외부의 유혹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5일 루덴코 차관 발언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단계적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11월 26일에 나온 기사 보겠습니다. 역시 북한과 러시아 협력과 관련한 내용인데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군요.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6일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문제 등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G7 외무장관 회의가 열린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방어를 강화하고 러시아의 확전, 특히 북한군의 개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보 지원을 계속해서 크게 늘리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더 넓게는 유럽의 안보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이라는 의미 모두에서 G7 회원국 전부에게 심각한 우려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관해서는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인도태평양과 유로대서양 사이의 안보가 결합돼 있다는 걸 보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쌍방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군대를 파병한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어떤 일을 벌이는지 보고 있지만 동시에 미사일과 핵 역량 강화를 포함해서 러시아가 북한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모든 G7 파트너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자 이날 G7 외무장관들이 북한군 파병과 별개로 러시아의 방위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원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요.
네, 블링컨 장관은 모두 발언이 끝난 뒤에 북한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중국 역할론을 일종의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제재를 포함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기 위해서 꽤 오랜 기간 함께 노력해왔다면서 하지만 중요한 건 중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동을 멈추도록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인도태평양 지역, 특별히 한반도에서 그들이 보게 될 것 중에 하나는 미국, 한국, 일본을 포함한 나라들이 자체의 억지력과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블링컨 장관을 비롯한 G7 외무장관들은 11월 25일부터 이틀에 걸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뿐 아니라 여러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등도 초대돼서 별도로 G7 외무장관과 회의를 가졌는데요. G7 외무장관들은 26일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배치돼서 전장에서 활용되는 데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북러 군사협력 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손실을 보전하려는 러시아의 필사적인 노력의 신호일 뿐만 아니라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한 분쟁의 확장을 의미한다면서 우리는 이번 상황 전개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위해서 국제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독재의 선택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해 언급한 기사도 독재들의 눈길을 끌었네요.
네, 미국 국무부가 26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최근에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실상을 왜곡한 정치적 도발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다는 기사입니다. 26일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 질의에 북한의 인권 상황은 참담하다면서 우리는 여전히 북한 주민의 복지에 대해서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유엔 제3위원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주 컨센서스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다면서 이는 국제사회가 이런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의 인권과 관련해 국제조례를 언급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북한도 그 회원국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걸 계속해서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여전히 인권과 인도적 문제에 관한 대화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20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북한 인권 결의안은 제3위원회에서 지난 2005년 이후에 20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네, 해당 결의안은 언제 확정됩니까?
네, 결의안은 12월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22일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노름을 국가의 존엄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낙인하며 강력하게 규탄, 배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이제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 등을 만났지만 한국 측은 무기 지원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11월 28일에 보도된 기사인데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전날인 27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루스템 우메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사단에게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브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메로 특사는 우크라이나는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 EU 회원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주요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한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사단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전황과 북한 파병군 동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예방한 후에 신원씨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서 양국 간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당선인 측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서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특사단이 제공한 북한군 관련 정보의 구체적 내용, 또 우크라이나 측의 무기 지원 요청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한국의 무기 지원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되겠군요.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특사단에게 무기 지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면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하기 제한된다며 다만 천공 등 무기를 사겠다는 제안을 받은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러 간의 불법 군사협력 후에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이 있겠죠.
네, 한국은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는 물론이고 공격용 무기 지원까지 열어둔 단계적 조치 원칙을 밝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긴 후에 신중한 자세로 돌아섰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한국의 무기 지원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고요.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 측으로부터 그런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북한이 참전할 상황에서 이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협력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한국 측과 앞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북러 간의 무기, 기술 이전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면서 우방국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한국이 무기 지원을 당장은 못해도 러우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을 다루는 데 있어서 노하우를 알려주는 등의 협력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주 독자의 선택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신한 발상으로 회사를 차린 한국 청년들의 신생 기업을 소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디자인 스타트업 푸들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동예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타트업 푸들과 함께하게 된 김희성 디자이너.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산업 디자이너들이 직접 제품을 디자인하고 또 생산한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껴 함께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산업 디자이너들이 대기업을 많이 가게 되는데 IT 대기업? IT 대기업에 가다 보면 선배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나 이번에 여기 알값 내가 디자인했다. 버튼 하나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막 10년 된 디자이너분들이 하세요. 진짜 여기에 투입된 디자이너가 20명이다 보니까 너무 그 가져가는 파이가 작은 거죠. 근데 푸들이라는 스타트업은 되게 적은 인원이 여러 제품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디자이너가 하는 디자이너 브랜드이기도 하고 되게 디자인의 힘을 크게 좀 실어주는 브랜드여서 좀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제가 환경 쪽도 원래 관심이 있었어서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회용기 그릇과 컵을 만들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학과 시간에는 하긴 했는데 저는 사실 IT 쪽에 좀 더 가까웠어서 이렇게 기계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은 처음 만들어봤고요. 다른 점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에 내부는 거의 공대생들이 디자인을 해주기 때문에 딱 외형만 만들면 되는 거에 비해 그릇이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섬세하더라고요. 이게 딱 한 면인데 안과 밖이 전부 다 중요한 제품이어서 세척이 정말 큰 문제거든요. 이게 조금만 어디를 바꾸면 세척이 안 되고 어디를 바꾸면 밀폐가 안 되고 약해지거나 아니면 이게 좀 저렴하게 만들어야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저렴하게 심지어 빨리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한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 한계들을 사실은 조금씩 포기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가능하면 디자인으로 좀 더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희성 디자이너가 푸들에 합류하고 동료들과 함께 첫 디자인을 맡은 제품이 바로 푸들 플레이트였는데요.
제가 왔을 때 사실 그 모듈형이라는 컨셉은 이미 확정이 나 있었고요. 이 제품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아침 구독 서비스라는 모델을 타겟으로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구독 서비스들이 어떤 아파트 하나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요. 매일매일 다른 식단을 제공해주세요. 그래서 일회용기가 매일 다르게 활용이 되는데 이것들을 뭔가 하나의 용기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샐러드, 어떤 날은 한식,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모듈화가 가능하게 하면서 제가 좀 노력을 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정성스러운 느낌이 날까? 되게 일회용기가 뭔가 약간 입맛이 떨어지는 것 같고 대량 생산에 막 찌들어 있는 느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성스럽게 식사를 하는 느낌을 아침에 줄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은 뭔가 이렇게 빛을 받으면 조금씩 달라지는 이 면을 만들어서 뭔가 이런 디테일들이 어쩌면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푸들은 다회용기 그릇과 더불어 다회용 컵을 제작했는데요. 빨대가 없이도 마시기 편리하고 또 슬리브 없이도 뜨거운 음료를 잡을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정말 이 친구가 진짜 많이 힘들었던 친구인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대기업에서 공기관이나 업체들에서 쓸 수 있는 다회용 컵이 없을까 해서 저희가 한번 다회용 컵도 기획을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제일 크게 잡았던 포인트는 그 일회용 컵들에서 다회용 컵으로 넘어간 곳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회용 슬리브랑 빨대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느꼈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그 두 개를 쓰지 말게 해보자.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텀블러도 이렇게 슬리브를 사용하지 않는 텀블러들을 그러면서 이렇게 세로 패턴이 있으면 조금 뜨거운 음료를 잡아도 뜨겁지 않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걸 먼저 발견했었고요. 그런데 이 세로 패턴을 그냥 넣으면 스택 이게 적층이 너무 적어지는 거예요. 카페들은 대부분 대량으로 컵을 쌓아놓는 거에 비해 공간이 부족한데 이걸 조금만 스택이 안 돼도 너무 많은 공간을 소비하게 돼서 처음엔 이 디자인을 포기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그때 선인장이랑 사실 좀 더 모티브를 받은 건 라탄백이라는 백이 있거든요. 그 백이 이렇게 세로랑 가로가 교차되면서 살짝 이렇게 교차되면서 되는 가방인데 이 패턴이 조금 이면과 뭐 안쪽이 잘 맞물리게 되면 사실 지금 이게 여기의 곡률이랑 이 안쪽 면의 곡률이 같아서 스택이 되는 살짝 과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도 좀 스택률도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디자인을 탄생하게 되었고요.
다회용 컵의 이름은 캑터스 컵인데요. 접촉률을 높이기 위해 안과 밖에 웨이브가 교차하는 형태로 만들어졌고요. 선인장의 생명력을 이 제품에 담아냈습니다. 선인장을 모티브로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선인장이라는 모티브를 가져왔던 건 저희가 다회용 컵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 소비자들이 보기엔 일회용 컵이랑 뭐가 다르지? 조금 두꺼운 일회용 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저희가 좀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뭔가 일회용 컵은 죽어있는 제품이 아닐까? 조금 살아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그래서 더 빨리 버리게 되고 쓰는 사람이 의미를 많이 갖지 않게 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선인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 이 아이가 좀 더 생명력 있고 좀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컬러도 굉장히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 색을 담았고요.
그래서 이 다회용 컵의 색상도 마치 선인장과 같은 녹색이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디자인 제품이 됐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만나면서 큰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는데요.
제가 사실 처음에 디자인을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장나라 씨가 나오는 패션 디자이너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옷을 딱 생산하셔서 사람들이 막 입고 다니는 걸 보고 너무 뿌듯하다라는 걸 보고 이 직업 좀 멋있잖아. 이걸 뭔가 해보고 싶다. 내가 만든 걸 되게 여러 사람이 쓴다는 게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에 가서도 사실 제가 뭔가 온전히 만든 걸 사람들이 쓰는 경험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푸들에서 이 원유로를 시작하면서 오픈 파티를 저희가 했었어요. 그랜드 오픈을. 그때 컵을 많이 무료로도 드리고 음료를 막 담아 가시면서 몇백 명의 손님들이 제가 만든 컵에 음료를 가지고 막 가시더라고요. 사실 그날은 진짜 저희가 너무 바빠서 너무 멋지다 이런 느낌은 받지 못했는데 그날 끝나고 생각을 해보니 이걸 이렇게 빨리 내가 뭔가 해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든 걸 써주는구나 했을 때 좀 많이 뿌듯했던 것 같아요. 저는 혼자 다들 컵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최근에는 다른 컬러는 없나요 이런 피드백이 많으셔서 이것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좀 더 새로운 컬러들을 많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또한 캡터스 컵은 환경 호르몬이 없고 내열성이 높은 폴리프로필렌 PP라는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졌는데요. 재활용에 용이한 소재라고 합니다.
이 제품은 에코젠이라서 일반 고객분들은 반영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은 수명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PP라는 소재로 만들어져서 기스가 조금 나고 색배임이 있어서 이 제품은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일회용품에 비하면 굉장히 무한하다고 볼 수 있는 시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김희성 디자이너는 MZ세대가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 더욱 특색 있고 또 매력 있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랬습니다.
저희는 좀 더 이게 문화였으면 좋겠어요. 뭔가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재미있고 예쁘고 뭔가 피크닉을 가지고 나가고 싶은 저런 용기가 있네 해서 손님들이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어쩌면 조금 더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담겨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좀 용감하게 시도하는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너무 진지하게 빠지지 않고 그래서 저희도 되게 많은 콘텐츠를 사실 좀 준비 중이고 원래 스타트업들이 조금 그런 MZ에게 사실 기대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너무 착하지만은 않은? 사실 저는 그런 걸 조금 더 하고 싶어서 네 약간 얘네 이상하잖아? 근데 매력이 있다거나 오히려 디자이너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치열한 창업 생태계에서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콘셉트를 가진 브랜드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푸들은 대학생 동기들이 모여 만든 스타트업으로 이제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MZ세대가 가진 특장점은 무엇일까요?
뭔가 되게 요즘에 뜨는 것들을 보면 사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되게 인기가 많은 것들이 많잖아요. 뭔가 유쾌하고 뭔가 재밌어서 그냥 끌리는 그런 부분들을 MZ세대가 좀 잘 캐치해내지 않나 이렇게 기성세대들보다는 조금 더 기성세대들이 보기엔 얘 좀 이상한데 이걸 왜 하지 싶은 걸 저희는 뭔가 이거 되겠는데 라는 게 살짝 더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앞으로도 디자인 스타트업 푸들은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 문화를 이끌어갈 텐데요. 친환경이 재미없고 불편하다는 고정관념에 맞서 이 다회용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스타트업 푸들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 기자입니다. 오늘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54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대
미합중국의 제40대 대통령이 된 로널드 레이건은
1911년에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 판피코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레이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훌륭한 학생으로 자랐습니다. 대학 시절 연극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린 로널드 레이건은 배우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배우가 되기 위해서 뉴욕이나 할리우드에 가기에는 돈이 부족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시카고에서 야구 경기를 중계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카고 야구팀이 캘리포니아로 원정 경기를 떠날 때 레이건도 캘리포니아에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레이건은 카메라 테스트를 받으며 영화 배우 면접을 받습니다. 워너브라더스 영화사는 친절하고 잘생긴 이 청년이 마음에 들었고 레이건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레이건은 영화사와 전속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하면서 영화 배우로 나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할리우드 스타가 됐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20여 년 동안 5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고 텔레비전 쇼 프로그램 진행자로도 활약했습니다. 레이건은 노트르담 대학교의 전설적인 풋볼 코치 뉴트 로크니를 다룬 영화 뉴트 로크니와 배드타임 포 본조, 킹스로우를 비롯해 많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들은 할리우드에서 만든 최고의 영화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인기가 많은 영화였습니다. 레이건은 한 영화에서 배우 낸시 데이비스를 만났습니다. 레이건은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한 다음 배우 낸시와 결혼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할리우드에서 배우로 활동하면서 정치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치 입문 초기에 레이건의 정치적인 성향은 진보적이었습니다. 1948년 대통령 선거 때는 민주당의 해리 트루먼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도 벌였습니다. 원래 민주당 지지자였던 레이건은 1950년대 들어서 점점 보수주의 성향을 보이게 되고 공화당으로 지지정당을 바꿨습니다. 레이건은 미국 배우들의 노동조합인 영화배우협회 회장을 여러 차례 역임했고 영화산업에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은 누구든 반대하며 좌파 성향 배우들과 갈등을 보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1950년대 초가 되자 로널드 레이건은 영화 출연을 중단했습니다. 레이건은 영화 대신 텔레비전에 출연했습니다. 광고를 제작하고 감동적인 쇼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레이건은 1960년에 이르면 보수적 성향의 공화당 후보를 위해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1964년 대통령 선거 당시 레이건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베리 골드워터를 위한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골드워터 후보는 패배했지만 레이건은 텔레비전으로 방송된 이 연설 덕분에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강경한 보수주의 입장을 나타내던 레이건은 1966년 직접 후보로 나서며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측은 레이건의 출마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팻 브라운 주지사는 레이건을 진지한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과소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레이건이 영화 배우란 이유로 조롱했고 레이건이 출연했던 영화에 관해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로널드 레이건을 만만하게 봤던 건 민주당의 실수였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신선한 후보였고 뛰어난 연설로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투표 결과 로널드 레이건은 거의 100만 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시절 로널드 레이건은 조세 감면과 복지제도 확대 그리고 고등교육 정책에 힘을 쏟았습니다. 무엇보다 주정부의 막대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주재정을 적자에서 흑자로 바꿔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금을 인상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레이건은 주립대학의 소요 사태를 통제하기 위해 엄격한 정책을 시행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로널드 레이건은 1970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받기 위해 선거운동을 벌였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레이건은 당시 전당대회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제럴드 포드 대통령에게 패했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공화당 원로 상원의원 중 한 명이 레이건과 대화를 나누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는 언젠가는 대통령이 될 거네. 단지 올해는 자네의 해가 아니었네. 이 원로 상원의원의 예상대로 4년 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정치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제로 로널드 레이건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1981년 1월 20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미 합중국 제40대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미국인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안겨준 날이었습니다. 이란이 마침내 테헤란에 억류된 인질들을 석방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마지막 순서로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인물은 미국 영화와 드라마 무대의 여걸로 불렸던 메이 웨스트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영화와 드라마 무대의 여걸로 불리웠던 메이 웨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메이 웨스트는 할리우드의 여배우였습니다. 웨스트는 작가이며 영화 제작자이기도 했고 성공적인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성적인 매력과 그녀의 예술은 자유분방했고 그녀의 사고방식은 자주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메이 웨스트는 폭소를 자아내는 우스갯소리를 잘해 미국 대중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메이 웨스트는 1893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존 웨스트는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는 분이었습니다. 메이는 어린 시절 지역의 연극단에 들어가 아역 배우가 됐습니다. 1907년 메이는 전국을 순회하는 보드빌 공연단에 소속돼 전국 순회 공연을 다녔습니다. 보드빌은 코미디, 노래, 춤 등을 혼합한 쇼 프로그램으로 1900년대 초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메이 웨스트는 18살이 가까워지던 무렵부터 뉴욕 브로드웨이 무대에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이는 헬로 파리, 알라 브로드웨이 등 여러 뮤지컬 쇼에 출연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5년 동안 메이는 브로드웨이와 보드빌에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었습니다.
1920년대 중반 메이 웨스트는 자신의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대본을 쓰고 연기도 직접 했습니다. 메이는 이때부터 성을 주제로 한 코미디를 창작해냈으며 그것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메이를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메이의 첫 브로드웨이 드라마 제목은 섹스였습니다.
이 작품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공연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뉴욕시 경찰이 그 드라마가 비도덕적이라며 메이를 일주일 이상 감옥에 가두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이 웨스트는 이 사건이 자신을 전국적인 유명인으로 만들어줄 것으로 알고 있었고 곧 그렇게 됐습니다. 감옥에 갔다 왔다고 해서 웨스트의 작품 제작이나 성을 주제로 한 내용으로 인한 논란을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메이 웨스트는 여러 종류의 극본을 썼습니다. 그녀의 유머는 성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내용은 항상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녀의 언어는 유머러스하면서도 지적이었습니다. 메이는 자신의 성적 요소를 과장되게 표현해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또 언제나 젊고 강한 여성의 역할을 자신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신이 가장 주된 역이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희곡 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로 다이아몬드 릴이 있었습니다. 웨이는 대본을 쓰면서 이 작품이 폭넓은 층으로부터 인기를 끌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웨이는 뉴욕시의 보월이라는 유명한 곳에서 이 작품을 공연했습니다. 관중들은 이 지역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메이는 이곳의 19세기를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메이는 그 시대 복장이 자신의 큰 키와 매력적인 체형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나이 든 관중들이 그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내용을 좋아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여성 관객들은 그녀의 화려한 의상을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젊은 층은 배우들의 동작과 섹시 스타일을 좋아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웨스트는 살롱에서 일하는 가수 릴 역을 자신이 맡았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가수 릴은 몸에 찰싹 달라붙고 빛이 나는 드레스를 입고 살롱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릴의 머리는 빛나는 노랑머리로 출렁거렸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모자를 쓰고 다이아몬드 보석을 끼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애인도 많았고 접근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 작품은 큰 히트를 쳤습니다. 이 연극은 브로드웨이에서 무려 300회도 넘게 공연됐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릴은 메이 웨스트가 맡은 배역 중 가장 대표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역은 메이가 일생 동안 여러 차례 반복해 맡은 배역이 됐습니다. 다이애나 릴은 메이가 제작한 여러 작품에 그 자신이 역을 맡은 주인공이기도 했지만 그의 실제 삶도 그와 같았습니다.
1929년 미국에서 주식시장이 붕괴했을 때 메이 웨스트도 어려운 시기를 맞았습니다. 극심했던 경제공황 속에서 계속 문을 열 수 있는 극장은 많지 않았습니다. 웨스트는 자기 작품의 주제를 놓고 벌어진 법적 싸움에도 말려들었습니다. 그의 최신 브로드웨이 뮤지컬 작품도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에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웨스트는 변화를 시도해야 했습니다.
1932년 메이 웨스트는 영화로 진출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할리우드로 갔습니다. 그녀의 첫 출연 작품은 Night After Night, 밤이면 밤마다였습니다. 메이는 자신이 맡은 역이 마음에 들지 않아 출연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프로듀서는 메이에게 이야기를 수정해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메이는 그것을 특별한 유머와 기쁨이 있는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영화 She Done Him Wrong에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는 성공한 연극 다이아몬드 리를 각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화로 만들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영화의 윤리성을 감독하는 헤이즈 오피스는 여러 편의 웨스트 작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영화를 만들려면 작품의 제목과 출연 인물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메이 웨스트는 머리를 써서 성적인 표현들을 헤이즈 오피스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직설적인 성적인 언어보다는 돌려서 뜻을 전하는 유머로 바꾸는 식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게리 그랜트가 메이 웨스트의 사랑의 상대인 캡틴 커밍스의 역을 맡았습니다. 게리 그랜트에게는 이 영화가 그의 초기 출연 작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랜트는 그 후 헐리우드의 대스타로 부상했습니다. 영화에서 캡틴 커밍스의 애인 레이디 로우의 역을 한 메이 웨스트가 한 대사는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레이디 로우가 캡틴 커밍스를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You know, I always did like a man in a uniform. That one fits you grand. Why don't you come up sometime and see me? I'm home every evening.
Yeah, but I'm busy every evening.
Busy? So what are you trying to do, insult me?
No, no, not at all. I'm just busy, that's all.
Why don't you come up and see me sometime?
이 영화는 대성공이었습니다. Why don't you come up and see me sometime? 시간 되면 날 보러 와. 이 말은 미국 영화계 사상 가장 유명한 유행어가 됐습니다. 한때 메이 웨스트는 미국에서 가장 보수를 많이 받는 연예인이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녀의 영화가 재정난으로 망해가려던 파라마운트 영화사를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전 세계의 영화 팬들은 왈가닥인 메이 웨스트를 사랑하거나 미워했습니다. 중간은 없었습니다.
이 영화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메이 웨스트는 그 다음에 나온 영화 나는 천사가 아니야 I'm No Angel도 각본을 직접 쓰고 출연도 했습니다. 웨스트의 역은 서커스 스타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주인공은 남자를 미치게 했습니다. 영화는 나오자마자 당시까지의 어떤 영화보다 많은 관객수를 모았고 입장료 수입도 많았습니다. 영화 속에서 메이 웨스트가 부르는 주제가입니다.
Come on, honey, thrill me like a midnight breeze. Don't care how you do it, babe, just so you please. Take my kisses till your weary heart's at ease.
1930년대와 40년대 메이 웨스트는 영화 제작을 거듭했고 그러는 동안 문제도 많았습니다. 영화 비평가들은 이 시기가 메이 웨스트에게는 전성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주로 앞서의 것들을 재탕한 것이 많았습니다. 영화 출연 요청이 있을 때면 나이 많거나 연약한 여성의 역은 거절했습니다. 메이 웨스트는 그러면서도 연극 무대에 섰고 책을 썼으며 텔레비전에도 출연했습니다.
나이 85세가 됐을 때 메이 웨스트는 섹스티트라는 뮤지컬 코미디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녀는 남자들이 거부하지 못하는 섹시한 여인상을 연기했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 영화를 높이 치지 않았지만 또 다른 비평가들은 그녀가 영화 속에서 나이에 굴복하지 않는 정신을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메이 웨스트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택에서 87세로 타계했습니다.
메이 웨스트는 미국 영화와 드라마 역사에서 가장 이름 높고 진보적인 여배우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노랑 머리와 예쁜 목소리, 날씬한 몸매로 새로운 스타일의 헐리우드 스타가 됐습니다. 그녀의 독립적이고 유머러스하며 섹시한 스타일은 오늘날에도 연기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할리우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여배우 메이 웨스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내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